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성 성가대 찬양 후에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개척 선교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5일에 뉴욕에 있는 허드스강 위에 여객기가 하나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인근 공항에서 5분 전에 이륙을 한 것인데 지나가는 새떼가 그 엔진 두 개 다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모두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도 이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경험이 많고 아주 실력이 좋은 분이어서 이 비행기를 그 강 위에 허드슨 강 위에 비상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분 만에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을 다 구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1월 16일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가게 되어서 같은 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을 봤는데 일면 헤드라인이 거의 동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Miracle on the Hudson. 허드슨 강의 기적.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하나 꺼내서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기적이지? 여러분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강 위에 추락을 해서 비상 착륙을 해서 물속에 빠진 그래서 쓸 수도 없이 고철이 되어버린 그 비행기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마도 수백억 원짜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방 안에는 컴퓨터도 있었고 귀중품도 있었고 현금도 있었고 그거 다 계산을 하면 그것도 수십억, 수백억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일당이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어서 하루에 뭐 수십만 원씩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그 일당 비싼 이 뉴요커들의 모든 일정, 약속,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수십억, 수백억 될 겁니다.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엉망진창 만들고 고철 만들고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수백억을 손에 봤든 수백억짜리 비행기를 물속에 빠뜨렸든 상관없이 그 안에 타고 있던 15살 난 그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그 노인 할머니까지 모두 구출해낸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썩어져 죽을 그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구출해내는 그런 구조대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그 이후의 생명도 구출해내는 그런 삶.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이 문제와 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왜 주장하냐고, 왜 우리에게 강요하냐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왜 침해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이 땅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의 그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큰 건축자재 회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집에는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신이요? 종교? 저에겐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종교란 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저희 아버지 회사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집안은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저희 집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고 아버지 회사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쫓겨나듯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작고 허름한 집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계집보다도 못한 집이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온 식구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날마다 싸움만 했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죽기로,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음만이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살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당시 쥐잡기 운동을 하면서 많이 나눠줬던 쥐약봉지 두 개를 제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에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쥐약봉지를 가방 속에 넣고 학교를 갔는데 제 뒤에 앉았던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말도 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수야, 탁구 치러 한번 갈래? 그래서 저는 잠깐 헷갈렸습니다. 나 오늘 죽어야 되는데. 탁구.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친구의 초대에 응해서 탁구 치러 갔습니다. 탁구 치러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오후 낮을 내내 탁구를 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는데 친구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날 학생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잠깐만 기다렸다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속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그분과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분이 나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나오면서 가방 속에 있던 쥐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저희 아버지의 부도난 회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무너진 저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이 부끄러움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돈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줬습니다. 그런데 돈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이 땅에서 안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과 수치의 그 모든 문제의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서 쥐약봉지를 들고 다니는 박세수처럼 어쩌면 오늘 저녁, 어쩌면 내일 저녁에 죽겠다고 작정하고 절망과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에 또 열쇠가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교제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동일한 역사가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날마다 기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으로부터 날마다 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새벽 4시 반만 되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곳은 불도 없고 깜깜한 그 아프리카 땅의 정글 한복판에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길.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이의 노래소리가 온 정글을 다 지나다니면 마을마다 그 노래소리가 미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잠을 깹니다. 그리고 새벽 5시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그때까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자기 카스트에 속하고 평생 동안 그것을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짐승보다 못해서 심지어 길거리에 소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 불가촉 천민 8명을 죽여서라도 소를 구하라고 경에 써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가장 하찮은 오물을 치우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만 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거룩하고 자기가 종교성이 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의 옷깃이라도 스치면 부정 탔다고 해서 굿을 하든지 아니면 갠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만 그 부정이 씻겨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불가촉 천민들은 그냥 광야 같은 사막에 가서 텐트 치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그것에 생활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지역 한 종족을 개척하러 들어갔는데 그 마을 옆에 이 불가촉 천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쓰레기 같은 것으로 다 지어져 있는데 비참했습니다. 낮에 한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 쓰레기 같은 비닐봉지로 그냥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안에 할머니가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든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 비유가 안 상하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한지 비유가 상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코를 막고 그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 그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대로 누운 채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돌아 눕혀서 보니까 뒤에 전부 그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고 이 옥창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지고 간 연고를 가지고 대충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모든 집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그 마을 어귀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저 건너편에 광야에서 한 여자아이가 큰 나무 단을 머리에 이고 다가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뭐 지금 초등학교 한 뭐 5, 6학년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쁘고 참 똑똑하게 생겼어요. 제 마음으로는 정말 입양하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가 다가왔을 때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불가촉 천민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갔던 현지인 사역자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의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일을 하러 갔던 부모가 돌아와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온 것을 보고 어떻게 대접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내왔는데 그 쌀가루 같은 것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것을 그 다 녹슨 깡통 뚜껑 그 위에 그 밥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좋다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걸 먹고 그날 저녁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쭉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종족들을 개척을 할 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야기로 쭉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쫓겨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십자가 사건, 그분이 다시 오심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윤회 사상에 다 이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어느 천국이라는 곳을 간다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 성경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가 그 천국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을 간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나와 같이 그곳에 갈 것이다. 그곳은 카스트도 없고 그곳은 고통도 없고 그곳은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곳인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한 시간 반 동안을 이 아이를 붙잡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줄까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불가촉 천민인 나를 진짜 만나주나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만나주고 말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오셨는데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너를 나와 같이 천국으로 데리고 갈 텐데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너를 그렇게 기뻐할 텐데
그럼 만나주고 말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 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확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 동안은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가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천사처럼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한나절 하루 동안을 그 아이와 그곳에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며 천국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그 지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했던 이 성경 이야기 너 기억하니? 기억한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대요. 그러면은 저기 누워있는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식구들 내 이웃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겠니? 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갔던 현지인 사역자 둘이서 이 아이를 그곳에 선교사로 안수하고 왔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떠나오는데 이 아이가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서 그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다시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으면 저와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아이는 불가촉 천민으로 이 땅에서 짐승보다 못한 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난 이야기를 어느 작은 그룹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끝나고 났는데 선교를 잘 안다는 분이 저에게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박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선교 전략상 영향력 없습니다. 그 아이 그런 불가촉 천민들에게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국제본부에서 세계 선교 전략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선교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 선교 전략상 가치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예수님도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실까요? 예수님도 그 아이를 향해서 나는 너같이 선교 전략상 전혀 가치도 없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는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저는 믿기는 한 영혼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서 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은 귀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나같이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주님은 그렇게 가치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이 구출해내는 구조대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지금 약 15억가량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족을 약 12,000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12,000 종족 가운데 반가량 되는 6,4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냐면
그 종족 안에 복음화율이 2% 이하이면은 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2%냐?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사상이 그 한 종족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전파되고 스스로 자립하는데 2% 이상 되는 사람의 추종자가 생기면 자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2% 이하이면 외부에서 누군가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선교적으로도 보니까 한 종족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 이상이 되면 스스로가 전도하고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스스로가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 이하의 복음화율이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선교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족의 현지인 사역자가 들어가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 이하인 종족을, 2% 이하의 복음화율을 가진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는 어느 종족은 선교사도 있고 교회도 많고 현지인 사역자도 크리스찬도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족을 보니까 여기는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크리스찬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도 한번 그렇게 분리를 해보자. 어느 정도 선교사도 있고 교회가 있는 종족과 아무것도 없는 종족을 구분을 해보니까 약 3,385개 종족이 나왔습니다. 이 약 3,400 종족의 사람들은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러한 종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도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작정도 하지 않은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족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종족들만을 대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오지 중에 오지, 또 선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들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복음을 처음으로 가서 전한다는 그 보람 때문에 열심히 다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참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건 전기도 없고 불도 없으니까 해가 지면 깜깜합니다. 그 아프리카 정글의 들판에 나와서 하루는 밤하늘을 보며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깜깜하고 모든 천지는 깜깜한데 하늘은 별들로 반짝반짝반짝반짝. 아프리카에 있는 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별이 아프리카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별들이 다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보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거 안 하시고 왜 날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뇌세포 하나를 탁 바꾸시는 겁니다. 뭐 뇌세포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만 눈에 보이는 뭐 DNA 같은 거 하나만 탁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잠을 다 깼는데 새벽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교회 가야지. 100%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그거 못하실까요?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 그거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지요. 아 그런데 왜 그거 안 하시고 하나님 뭡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를 고문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얘야, 복음을 전하는 거 너를 위해서 남겨놨단다. 너를 위해서 남겨놨단다.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그야말로 단기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나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빈손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는 옛날 성경이라 조금 다르죠 여러분과? 여기는 한 보고사항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은 더 많은 보고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귀신들이 항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를 했더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 몸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는 역사,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선교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 달러가 나무에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얘기 같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8년 된 중풍병 걸린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이분을 제가 뭐 저는 치유하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붙잡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마당에 나올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타지키스탄에 가서 귀가 먹은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내과 의사실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귀가 막혔는데 내과실에 가서 귀 뚫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이게 황당하죠. 거기 못 고친다. 의사인데 못 고치냐. 그래도 못 고친다. 그래도 고쳐달라.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 아주머니를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질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우 시끄러워서 귀 먹겠다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난 주에 제가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 한 쿠랑코 종족이라고 여기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지난 6월 달에 가서 추장을 만나고 원로 위원회를 만나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번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우기철이어서 이제 예수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 들어가서 예수영화를 상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야 되는데 우기철이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족의 언어로 우리가 예수 영화를 이렇게 더빙을 해서 그날 처음으로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예수 영화는 누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누가 복음 한 권을 다 읽게 되는 그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영화를 해가 지면 마당에 스크린을 펴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영화 상영합니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영화라는 단어가 그 종족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오후 5시 반 정도 됐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우기철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내리는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 하루만 그냥 우기철이 1년 내내 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 비가 안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5시 반 됐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같이 갔던 현지인 사역자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봐야 우기철에 무슨 비가 그칩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라도 하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만 하나님 오늘 하루만 안 되면 그냥 두 시간만 비가 그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 그 소리를 듣는데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칠 수가 없습니다. 비가 그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치고 밖을 뛰어나갔는데 새까만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고 그 동네 한가운데만 구멍이 난 것처럼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햇빛이 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영화가 돌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막 와서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다 왔는지 온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줌마도 수영을 하다가 이제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옆 동네에서 왔는데 그 옆 동네는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만 비가 안 내렸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자들도 이런 기적들을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보고들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셔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태권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차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권능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덤이라는 겁니다. 덤. 이 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 복에 너무 미련 두고 너무 마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 확실하게 갑니다. 저는 확실하게 가요.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로도 오고 이렇게 방문하러도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선교지 체질이시네요.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체질이시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견디는 겁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인도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국이 다 지저분합니다. 뭐 오물이 많고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앉는 곳이 화장실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는 곳들은 다 이제 이렇게 외진 곳을 가게 되니까 더 험하죠.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을 처음 보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짐승이 하나가 있는데 소입니다. 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소똥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마당이나 벽이나 이런 데 발라요. 그리고 소 오줌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소 오줌 콜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잡겠다고. 아마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오지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항상 소 오줌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 오줌으로 다시 손을 닦고 그 음식을 저희 접시에 탁 놔줍니다. 저희는 또 귀한 손님이니까 가서 예의를 갖춰야죠. 그래서 가서 소 오줌으로 손을 닦고 그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저는 그런데 체질이 아닙니다. 거짓입니까? 아프리카를 가면 먹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걸 다 먹는데 먹다 보면 별것도 다 있죠. 한 번은 제가 저 남쪽 아프리카 정글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뭐 이런 콘크리트 벽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나무로 네 개 기둥을 받고 위에 초가집처럼 야자수 나무를 나뭇잎으로 이렇게 원두막처럼 그렇게 이제 짓는 게 교회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2주간 동안 그곳에 낑낑거리고 이 예배당을 짓고 있으니까 그 마을의 추장님이 저를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사 초대를 가야 되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가려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2시간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추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가서 감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앞에 있는 음식을 탁 넣어서 입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식을 딱 넣고 이렇게 씹으려고 하는데 속에서 뭐가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프리카에도 산낙지 파나?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뺐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이게 지네 같은 거 있죠. 다리 많이 달린. 그 벌레가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까 이 벌레가 자기도 먹겠다고 제 음식 속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제 먹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먹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지난 6월 달에는 현지인 사역자 훈련을 하러 이제 갔는데 이제 모금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글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정글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망고철이었어요. 망고. 망고나무가 막 얼마나 많은지요. 막
그 숲이 노랗습니다. 그 망고가 익어서 다 떨어졌는데 그냥 바닥이 노래요. 그걸 주워 먹는데 이게 꿀반 망고반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망고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무팔도만 무. 그 망고는 무과에 속해요. 망고가 뭔지 아시려면 아프리카 오세요. 제가 망고가 뭔지 가르쳐드릴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똑같은 메뉴를 하루 이상 먹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뭡니까? 이거 내가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정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원숭이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어휴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기도도 안 했는데 고기 주셨네. 그래서 그냥 바로 먹자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베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를 해서 이제 그거를 뜯어 먹는데 이 고기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원숭이 고기가 사람 고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다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바베큐를 해놓으니까 이 원숭이 손과 발이 사람 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러 그 바베큐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눈 뜨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꼭 어린애 구워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뜯어 먹고 있어요. 기분이 묘하죠. 한 번은 또 그 한국 선교사님을 이런 개척 선교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한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정글로 가야 되는데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정글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찾아오니까 현지인 사역자가 손님 대접을 한다면서 안방을 저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둘이 그 안방에 누워서 이렇게 자게 됐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뭐가 부시락부시락 그러면서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 집에 언제부터 고양이 사서 키우나? 그러고 이제 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붕 뜨더니 제 다리 위에 털푸덕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후라시를 딱 켜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다리 위에 이 주먹만한 바퀴벌레. 이게 이제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 방바닥에 보니까 그 이만한 바퀴벌레 세 마리가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에는 독충이 많으니까 이 독충을 잡겠다고 이 살충제를 방에 쫙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가 이 한국산이나 미국산이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이게 아마 중국에서 온 건지 이것들이 죽지는 않고 이제 취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나와서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오고 다리도 오고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서 잤어요. 지난주에도 한 그 정글 지역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제 너무 외진 곳이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조금 밖으로 나와서 조그만 도시에 그 유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그곳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좋다는 수준은 여러분 머리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저녁 때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잘 처리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안심하고 이제 화장실을 딱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군 출신이거든요. 소령까지 하셨던 어느 상황에서든 잘 견디는 분이셨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왜요? 들어가 그 화장실에 가면 밤에는 그 벽에 바퀴벌레가 새카맣게 전후좌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까맣게. 거기에 도룡령 같은 이만한 그 도마뱀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내려다보는 그 한가운데서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걔들이 날 잡아먹습니까? 뭘 저한테 덤비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체질이십니다 그래요. 와, 체질 아닙니다 저는. 저도 괴로워요. 힘들 때 있습니다. 저는 견디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올랜도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정말 이 지옥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저는 세 달만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나는 그 집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랜도 집 이후에 그 너머에 우리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향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땅과 같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나라가 다 폭삭 무너져 내려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하루는 우물 파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한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한 작은 마을을 들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동굴 밖에 차를 세우고 그 마을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현지인 아줌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며 뛰어나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방 안에 한가운데 어린 아이가 누워있고 그 아이의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은 피로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뢰를 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천만 개의 지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누가 지뢰를 밟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산 너머 외진 곳에서 뛰어놀다가 그곳에서 지뢰를 밟고 밤새도록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찾아 나서서 이 아이를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던 두 현지인 할아버지가 맥박을 재보고 여러 곳을 점검해 보더니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덮고 있던 하얀 천을 제쳤습니다. 옷을 벗겨놓은 그 몸을 보니까 물통에 구멍이 난 것처럼 온몸이 다 구멍이 나 있고 그곳에서 아직도 피가 철철 흘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파편으로 완전히 다 온몸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은 완전히 끊어져 나가서 그곳이 살점이 너덜너덜 붙어 있고 그곳에서도 아직 피가 철철 흘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뛰어가고 싶었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탈레반의 그 압제를 피해서 난민으로 갔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위 웬 난리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0분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저는 그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 방을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한 발 늦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방을 나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이 아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정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내가 늦었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피덩이가 된 그 아이를 방에 놓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한 걸음 늦지 않게 저를 써주시옵소서. 한 걸음 늦지 않게 제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5억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이 몸으로 가서 단기적으로라도 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붙잡고 울어라도 좀 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울어라도 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러른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행진이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전 세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쓰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쥐약을 사서 자살하려고 하던 그날 친구를 통해서 탁구치자는 친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박태수 선교사님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우리도 모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고2 박태수 학생에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좌절과 실패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은 변치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역시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박태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는 분이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초청해내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도착하셔서 피곤하실 터인데도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박수로 감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215장, 354장, 215장 부르신 다음에 박태수 선교사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주님의 권속들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그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